생각날 때면 가끔씩 띄엄띄엄 읽고 있는 에티엔드 질송의 가든 필로소피입니다. 지난번까지 야로슬라프 펠리칸의 포워드를 읽었죠. 오늘부터는 질송의 프레피스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엑세게시스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강독입니다. 주석을 달아서 읽고 있는 것이니까 강독이니까 기본적으로 철학고정강의에 있는 내용 정도는 숙지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철학고정강의에서 설명이 이미 된 것들 그런 정도의 그 레벨들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이 렉처에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레피스에서는 프레피스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이 자신이 다루고 있는 가든 필로소피, 신과 철학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하는 강의들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탐구 방법론, 그 주제에 대한 탐구 방법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학문 이력. 그런데 이 학문 이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난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했다, 이게 이력서를 쓰는 게 아니니까 철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죠. 질송은 가톨릭 대학에서 프랑스의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 재밌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철학을 공부하고자 공립대학으로 갔는데 거기서 빅토르 쿠쟁의 제자였다. 아니 그 자신을 가르친 철학 교수가 빅토르 쿠쟁의 제자였다. 근데 이제 철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나는 요러요러한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학문의 형성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어떻게 해서 공부하게 되었는가?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게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하는 것. 누구를 읽어야 하고 누구를 읽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걸 왜 읽어? 라는 얘기를 듣는 것, 그런 것들. 그게 이제 학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죠.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요즘에 도이치 이데알리스무스를 좀 집중적으로 디다케를 좀 해보려고 저번에 슐레겔 하면서 슐레겔이 그 피테의 펀더멘탈리즘의 그거를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기초주의죠. 기초주의. 그건 사실 그거는 독일 관념론이 없는 용어인데 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연구 그 사람이. 그거는 뭐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 예전에는 어쨌든 몰랐는데 이제 칸트는 독일 관념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칸트는 명백하게 계몽주의자죠. 과학주의자고 과학적 계몽주의. 예, 과학적 계몽주의자고 프랑스 계몽주의자들하고 조금 다른 프로이센적인 경건주의적 계몽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신론자죠.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죠. 칸트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질송이 신과 근대 철학 거기서 칸트와의 대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 신과 근대 철학 신과 현대 사상 네 거기서 칸트와의 대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을 제기하죠. 신 여기서 오늘날 신 문제 위치는 임마누엘 칸트와 오구스트 꽁트의 사상이 완전히 좌우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칸트 읽어가지고는 칸트 읽어서는 위안을 얻을 수 없죠. 세쿠리타티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칸트는 그게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계몽주의가 고통받는 지점, 계몽주를 읽고 나서 우리가 고통받는 지점이 그거죠. 한없는 완결된 진리에 대한 한없는 접근, 안내록만 있을 뿐이지 그것에서 세쿠리타티스는 이룰 수 없죠. 철학적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튼 칸트는 이제 독일 관심 없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피테부터 시작해서 셜링, 헤겔 이렇게 세 사람을 되게 보고 한 사람을 더 집어넣는다 하면은 아주 철없던 시절에 이게 철없다는 것이 뭐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철학적 열정이 불타오르던 시기에 칼 마르크스를 거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유의 왕국이나 필연의 왕국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마르크스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순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와 닿아요. 그 관념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예전에 독일 관념론, 저는 이제 독일 관념론 철학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전공인데 예전에는 휘테를 그렇게 열심히 안 읽었거든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제 선생님께서 퇴직하시고 휘테를 읽고 계신다고 하길래 그거를 번역하신 지식학 휘테 지식학 그런 것 번역을 해보고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거 초고를 본 적은 있어요. 휘테를 무심코 읽었고 그냥 뭐 철학과 전공 과정 독일 관념론 과정에서 가르칠 만큼 뭐 공부를 한 정도 휘테 1차문은 지식학은 읽어봤죠. 그거는 논문들도 좀 읽었고 휘테를 가지고 논문을 써본 적은 없는데 휘테를 우리나라에도 휘테 전공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독일에서 그거 공부하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피테를 어쨌든 무심코 봤는데 피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철학사에서도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과정이 학문 이력인데 그게 동시에 철학 공부의 방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데카르트를 읽어가지고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의 형이상학.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철학고전 강의에서도 다루었고 여기 질송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콜라 철학의 형이상학을 서툴게 만지작거린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데카르트는 좀 서툴게 만지작거린 거죠. 데카르트는 철학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된 사람인 거라. 그런데 프랑스는 데카르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공부 방법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는 어떤 과정.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강의의 의도, 프레피스니까 이 강의의 의도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여기 프레피스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뭐냐. 이 책 1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형이상학의 문제의 최고점에 대해서 한 측면을 다룬다. 형이상학 문제의 최고점에서 한 측면을 다룬다. 예, 이거는 One aspect of the highest of all metaphysical problems. 모든 형이상학적 문제 중에서 최고점에 대해서 최고점이라고 highest, the highest, 최고점. 최고의 문제죠. 형이상학에서 최고의 문제다. 최고의 문제는 가장 높다는 것이니까 하이스트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형이상학은 이것저것 따져서 많이 다루고 있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형이상학은 분명하게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철학구정 강의에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여기저기 듬성듬성 놓여 있는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론은 명백하게 하이라르키를 전제합니다. 즉 존재 위기 질서라는 게 있어요. 존재 위기 질서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great chain of being 존재의 대의 연쇄 그거 있죠. 존재의 대연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가장 최고 지점에 있는 존재의 대연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또 플라톤은 그것을 에이도스 형상 조음 에이디아라고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는 테오스라고 부르죠. 신.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문제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에서 최고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뜻도 되지만 최고의 위계, 위계질서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존재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이 강의들의 주제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신이고 전문적으로 확립되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매우 제한된 수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다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신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신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영어 문장이 Metaphysical Problem of God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of를 뭐뭐에 관한이라고 번역을 했는 건데요. 그 관한이라 해도 되고 뭐뭐라고 하는 동격의 of로 봐서 Metaphysical Problem of God는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 신은 형이상학적 문제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번역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번역자 양반 이름이 뭐더라? 아, 맨날 잊어버려. 김진혁 교수. 김진혁 교수의 번역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얘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관여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것이지 제가 트랜스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다. 형이상학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또는 우주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의 법칙. 우리는 우주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일부이지만 우리를 넘어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상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형이상학의 문제니까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 또는 뭐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그런 거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건들이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것들 너머에 있는 뭔가 그리고 그것을 역사라고 한다면 게시테 히스토리컬 이벤트들이 아니라 그 히스토리 자체 예, 히스토리 이셀프 히스토리 에즈 서치 그런 것들 그것을 형이상학적 문제죠. 역사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 역사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는 taken for granted 그랬어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데 이 주제는 당연한 철학사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물론 영어 문장은 A very limited numbers of historical facts themselves rather taken 그러니까 them이니까 historical fact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학사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다 이거죠.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problems니까 복수니까 우리말은 복수하고 단수를 그렇게 심하게 나눠서 잘 쓰지 않죠. 이 신이라고 하는 철학 형이상학적 문제들 이제 영어 문장 그대로 problems들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죠. 이 주제는 철학사에서 당연한 철학사 공부하는데 형이상학 철학사 공부하는데 형이상학을 안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것인데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즉 철학사에서는 신관념 그리고 신관념과 신존재 증명 사이의 관계 문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관념과 신실존 증명의 관계 신이라는 관념과 신이라는 관념과 신존재 증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이 문제는 역시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거 저 철학과에서 시험 봅니다. 뭐 신재 뭐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뭐 실용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페일리의 논증, 뭐 이런 거 있어요.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족보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예, 강의들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는 철학사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 신존재 증명과 신이라는 관념 사이의 관계다. 질송이 이것을 다루겠다고 한 것. 형이상학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질송이 이걸 다루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그 도전적인 것입니다. 아니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챌린지 하냐. 누구나 다 이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형이상학을 한다? 내가 형이상학을 연구자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논변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죠. 남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독창적인 것이 뭔가 나올 텐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도전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뭐 이미 이 신존재 증명과 신이라는 관념 사이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뭘 이렇게 특별히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이게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선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그만큼 형이상학의 초심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아주 초심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대가 중에서도 대가인 사람들만 다루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형이상학 전공자로서 독일관념론 전공자다 그러면 형이상학 전공자예요. 그게 독일관념론에서 아주 중요한 아니죠.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갈래가 독일관념론자들이니까 피테도 그렇고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의 자유 이런 거 이거는 뭐 지금 뭐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는 사회과학적으로 실험하고 뭐 이런 문제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의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인데 신존재 문제 이거는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여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도전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은 저도 내키지 않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몸만 상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질송같이 이렇게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 생각에 저변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형이상학적 측면들 그런 것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 그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철학적 물음에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탄구 방법론이죠. 이미 철학적 경험의 통일성과 중세의 이성과 계시 리즌 앤 리빌레이션 인 더 미들에이지 철학적 경험의 통일성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것에 상응해서 나온 것이고 철학적 경험의 통일성은 저 안 읽어봤습니다. 중세의 이성과 계시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목 보고 뭐 이 책들이 어떤 내용인가에 관한 이런 글들이 이성과 계시 골치 아픈 얘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박에 이성 계시라고 하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서 논변을 해나가는 것 아포데익시스죠. 논변을 해나가는 게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의 계시가 있다. 그리고 그 신의 계시를 이성으로서 논변해 나간다. 이성만 그냥 쭉 있으면 그것은 허황된 것이죠. 맹목적이죠. 아니 계시만 있으면. 이걸 믿어라. 그럼 왜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으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맹목적인 것인데요. 그죠? 근데 이제 이성만 있다 그러면은 뭔가 계속 끊임없이 논증을 하고 논변을 펼치고 설득을 하진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성이 밝혀 보이지 못한다. 최종 텔로스를 갖다 밝혀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완결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것,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칠송이 지금 여기서 가든 필로소피 이 네 개의 렉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근하는 방식 The approach to this philosophical question 이 철학적 물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approach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탐구 방법론은 뭐냐 이미 자기가 이제 했던 것인데요. 보면 지난날 철학들의 역사에서 철학적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핵심 자료를 추출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해결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죠. 엑스트랙트하고 데터민. 예. 엑스트랙트하고 데터민 이 두 가지가 방법인데 먼저 엑스트랙트를 보겠습니다. 철학들의 역사에서 그랬어요. 철학들의 역사에서 그린 철학사죠. 철학들의 역사. Past history from the history of past philosophies. 지난 철학들의 역사. 철학사는 철학들의 역사니까 철학사에서 자료를 추출해. 근데 자료가 뭐냐면 데이터를 에센셜 데이터, 본질적 자료를 추출해. 본질적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추출해. 해낸다 이거죠. 근데 enter into the correct formulation of a philosophical problem. 철학적 문제에 관한 올바른 정확한 공식화. 철학적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추출한다. 이게 무엇을 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이게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일단 철학사를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철학사는 많은 철학사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철학사는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철학사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저는 전혀 추천하지도 않는 버트란트 러셀의 철학사도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철학사를 쓰는 사람이 이것은 철학이고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이건 철학사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건 철학사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하는 건 그 철학사를 쓰는 사람이 무엇을 철학이라고, 철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philosophy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런 걸 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철학사, 어떤 철학사, 철학들의 역사에서 철학적 자료를 추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 종류의 철학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야 되겠죠. From the history of past philosophy 있으니까 어떤 철학사에서 이걸 끄집어낼 것인가. 이를테면 제가 공역한 철학으로서의 철학사가 있다. 그럼 철학으로서의 철학사는 형이상학 존재론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 철학사 책 중에 존재론이나 형이상학 중심으로 쓰여진 철학사는 번역되어 나온 게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철학사들을 검토해서 A라고 하는 철학사에서는 이 철학사를 쓴 사람이 무엇을 철학으로 했는 것인가? 무엇을 철학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집어넣는가? 그리고 B라고 하는 철학사에서는 무엇을 또 넣는가? 이걸 다 검토를 해야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사를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검토함으로써 이제 자료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좀 두 번 걸르는 셈이죠. 철학사가 철학사를 써놨다고 하니까 그 철학사를 보면서 아 이거 이 사람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간주해서 철학사에다 집어넣겠죠. 어떤 사람은 가령 버트란트 러셀의 철학사다. 그럼 그건 신존재 증명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봐야 그것만 읽고 끝낸 사람은 신존재 증명이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알아낼 도리가 없죠.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하면서 국철학연수 강의를 하면서 어떤 학생이 학교에 대학생이에요. 학교에서 서양 철학사를 배운다는 거 이번 학기에 기특하죠. 기특하죠. 서양 철학사를 배우겠다. 배우고 있다. 지금 수업을 듣는다. 그 학교에서 서양 철학사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어이 기특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서양 철학사 지금 4월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배우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 뭘 배우냐? 그랬더니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배운다네. 지금 개강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아리스토텔레스? 아, 이건 좀 거시기하지 않나. 그죠? 이제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누구한테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을 들어보고 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검색을 집에서 해보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얘기하면 금방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아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뭘 배워? 그 다음에는 뭘 배우냐? 중세는 건너뛰고, 예, 중세는 건너뛰고 칸트까지 배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철학 교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재는 차치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것을 중세는 건너뛰어 그러면 그렇게 배운 사람은 중세의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건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형이상학의 문제는 영원히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할 때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하지 않고 자연학, 뭐 그다음에 천체론, 그다음에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다음에 에우데모스 윤리학, 정치학 이런 것만 배울 수도 있어요. 또는 논리학, 오르가논에 해당하는 것들만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되는 철학사도 굉장히 다양한 철학사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게 철학사는 아주 많은 종류의 철학사를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은 것들을 정리를 하면 그랬던 것들을 그렇게 읽어서 이제 자료를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한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Correct Formulation of a Philosophical Problem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철학적 문제가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철학적인 문제구나. 이것은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때 철학적 문제라고 하는 건 철학자들이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리는데 문제 삼은 것들, 그런 것들이 철학적 문제죠. 그러면은 그들이 문제 삼지 않은 것들은 철학이 다룰 수 없는가? 왜 이 A라고 하는 철학사는 이것을 문제로 삼고 B라고 하는 철학사는 저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A, B, C, D, E, F, G부터 Z에 이르기까지 철학사를 다 읽어봤더니 안 다룬 문제가 몇 개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뤄서 이것을 철학사의 문제로 집어넣고자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근거로 그걸 철학사의 문제로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을 참조하고 어떻게 포뮬레이트를 해가지고 문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만 하는, 이것이 철학사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또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뭐 무슨 철학사가 좋아, 어떤 철학사만 읽으면 다른 건 읽을 필요가 없어, 뭐 그런 철학사는 뭐 뭐하러 읽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오래된 학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금까지는 도대체 철학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떤 주제들을 철학사에 편입시킬 수 있는 궁리를 해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질성은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철학사들로부터 이센셜 데이터들을 엑스트랙트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검토를 하는 거죠. 추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서 올바른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Determining in the light of such data, 그러한 데이터의 관점에서, in the light of 뭐뭐의 관점에서인데, 그런 데이터들의, 데이터가 복수니까 그런 자료들의 관점에서, 그 자료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서 그런 말이죠. 서로 상충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상하 논변이 이것이 A라는 철학사에서 추출한 자료하고 B라는 철학사에서 추출한 자료가 전혀 서로 인코어런트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것이 상하의 논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correct solution, 정확한 올바른 해결책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솔루션? 올바른 해결책. 일단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코렉트 솔루션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무엇일까를 한번쯤 여기서 생각을 해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뒤에 물론 바로 이어서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필레보스,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상 1권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 분명히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코렉트 솔루션을 제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데아이테토스나 필레보스나 파르메니데스 이걸 읽어보면 코렉트 솔루션의 사례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 어떠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인가, 그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분명히 이거는 뭐 유효성 있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철학에 있어서 올바른 해결책은, 철학에 있어서 올바른 해결책은 뭐 음식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해결책과 분명히 영역이 다르겠죠.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르니까, 첫째는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그걸 잘 다루기 위해서 신이라는 관념과 신존재 증명 사이의 관계 문제를 다루니까 그 두 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는지가 일단 한 자료들을 추출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서로 앞뒤로 말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정합성을 갖춰야 되겠죠.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측면에 정확하게 호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일단 막연하게라도 올바른 해결책의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두고, 이제 질송이 이번에 네 번의 렉처를 통해서 그 올바른 해결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겠죠. 그러니까 질송이 분명히 이제 올바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을 때, correct solution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의도하고 있는 말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것이 철학적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철학적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학사를 검토해서, 철학사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들을 추출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correct solution을 determine 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죠. 어찌 보면 철학사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철학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필로소퍼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우물한, 나쁘게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식, 또는 그 뭐라 할까요? 관점의 사각지대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제3자들은 그 예를 들어서 로지컬 포지티비티스트들, 논리 실증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그러죠. 저 AJ 에이어가 쓴 랭귀지 트루스 앤 로직, 그걸 보면은 Eliminating the Metaphysics라는 그 섹션이 있거든요. 챕터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그 이제 분석 철학의 아주 그 토대를 놓은 텍스트인데 형이상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거죠.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지금 질성 이거 강연을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윌리엄 제임스 렉처에서 했는데 그들은 로지컬 포지티비스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린다는 거죠. 넌센스 그 퀘스천이라는 거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무의미한 외침 같은 거라는 거죠. 무의미한 외침, 그냥 아 한 거. 괴롭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나의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뿌잉뿌잉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연관을 만들어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넌센스 프라블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칼 포퍼의 펄시피케이션이라든가 베리피케이션 이런 것들과 검증 불가능한 운명들, 경험적 데이터로서 검증 불가능한 운명들은 넌센스한 것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로지컬 포지티비스트들이 이렇게 형이상학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통렬한 비판, 엘리미네이팅, 제거해야 된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형이상학자들이 자기네들끼리의 그 관점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황당하고 넌센스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질성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접근법은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나 그 다음에 필레보스나 파르메니데스 대화편에서 볼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1권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다음에 데이테토스, 필레보스,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형이상학 1권에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질성의 얘기를 탐구 방법론의 선례에 관한 그리고 그 탐구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방법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 can deteriorate into a mere dialectical game by dangers of its own that arise from its own very nature. 그 방법의 very nature, 본성상 그 방법의 본성에서 arise from 생겨나는 dangerous 위험이 있다. 그 방법의 본성이 뭐냐? 그 방법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 방법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위험이 뭐냐면 이 방법은 뭐냐면 지금 앞서 제가 쭉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철학자들끼리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철학자들끼리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죠. 이 철학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문제들을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논변들을 검토해 보고 있다. 그게 이 방법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철학자, B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건 틀림없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이 B라고 하는 철학자는 다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A의 말도 옳을 수 있고 B의 말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들어갈 수 있죠. 메토돌로지컬 스캡티시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변증론의 유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변증법 놀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변증 다이얼렉티컬 게임 변증론의 유희. 여기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 서로 이제 말꼬리를 계속 주고받고 뭐 이런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김규영 선생님 유희라고 그러면 훨씬 더 놀이처럼 보이죠. 놀이 그러면 왠지 좀 진지해 보여요. 저는 의외로. 네. 다시 말해서 필로소피컬 도그마하고 필로소피컬 오피니언하고의 그 차이를 좀 보면 도그마라고 하는 건요. 철학적으로 규정된 코렉트 포뮬레이션을 도그마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도그마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독단이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서 쓰이는데 도그마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조적인 것이죠. 교조적인 것. 뒤에 이제 철학의 고유한 과제를 수행하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필로소피컬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통적 교설입니다. 일단 필로소피컬 도그마가 자, A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통적 교설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그마에 반대해서 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그 도그마 즉 코렉트 포뮬레이션인 도그마가 논박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더 이상 진리값의 정당화를 갖지 못하는 스테이트먼트, 진술로 격화되면서 필로소피컬 오피니언이 되는 것이죠. 필로소피컬 오피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똑같은 언명인데 똑같은 언명이었던 것이 하나는 기존에는 필로소피컬 도그마였던 것이 반대 논변이 제기됨으로써 필로소피컬 오피니언이 되고 그렇게 돼서 끊임없이 오피니언과 오피니언들이 난무하는 사상의 배틀필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피니언과 오피니언이 계속해서 만나고 또 다른 오피니언이 덧붙여지고 하게 되면은 끝없는 다이알렉티컬 게임, 변증론적 유희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례가 이제 저 질성도 얘기하죠. 그 사례가 바로 그 아카데메이아의 철학적 방법에서 나타났고 신 아카데메이아에서 최고조로 이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 이후에 아카데메이아 학파의 전개 과정 그걸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할 것이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로소피컬 도그마가 필로소피컬 오피니언의 배틀필드로 들어가게 되면 철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개별적 의견들의 묶음이 될 뿐이죠. 그렇죠? A라는 의견도 있구나. B라는 의견도 있구나. 아, 그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잠룡, 집적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송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거는 철학사가 역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철학들의 역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양한 철학적 견해들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면 철학사라고 하는 건 그저 다양한 철학적 견해들을 보여줄 뿐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완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들의 의견들을 모아놓은 것이 철학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철학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모아놓은 것으로서 철학사가의 임무는 끝났어요. 철학사가의 임무는 끝나고 이제 질송은 철학 연구자니까 철학적 정식화를 시도하는 것이요. 그런 텍스트들에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엑스트랙트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필로소피컬 도그마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디터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소임이 딱 끝났어요. 철학사를 써서 역사의 소임이 끝난 자리에 거기에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으로서의 철학이 개입해서 철학적 정식화를 시도한다. 그게 이제 철학의 고유한 과제일 테죠. 그게 바로 이제 근데 그런 것 철학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철학사를 쭉 쓰면서 철학사를 서술해 나가는 과정. 즉 수많은 오피니언들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면서 동시에 필로소피컬 도그마를 즉 철학적 정통 교서를 검토해 나가고 결국 그 철학사를 다 서술하고 나니까 철학사를 다 쓰고 나니까 그런 도그마가 필로소피컬 도그마가 딱 정립되어 나왔다. 즉 철학사를 다 읽고 났는데 그 철학사는 그저 많은 철학적 학설들의 모음이라고 여겨서 내가 그걸 읽었는데 읽고 났더니 철학적 도그마가 정통 교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 철학사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셈이죠. 수많은 철학적 견해들을, 오피니언들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오피니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도그마일 수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철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 에즈 서치의 역할을 한 것이니까 그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학으로서의 철학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철학사이긴 한데 동시에 필로소피컬 도그마를 정립시키는 철학사다. 굉장하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런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으로서의 철학으로서의 철학사라고 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서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것일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아주 좋지 않은 철학사, 좋지 않은 철학사가 세계에 있겠는가? 철학의 고유한 과제를 수행하긴 하는데 그게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그마틱 필로소피. 이건 이제 교조적, 독단적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계시신학입니다. 리빌드 테올로지가 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이제 계시신학인데.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다 배제하는 것이죠. 논변이 필요치 않죠. 이런 것들. 기계로부터의 신, 데우스 엑스마키나, 네, 기계로부터의 신이라고 하는 논변 방식을 취해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교조적 철학. 이게 도그마틱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말입니다. 필로소피컬 도그마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필로소피컬 도그마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질성도 그 얘기를 하죠. 최악은 도그마틱 필로소피 교재가 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책에서는 참이라고 상정한 특정 가설이 미리 정해둔 특정 가설이 다른 모든 것의 참과 짓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알매 질서는 단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방식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식이죠. 이제 이것으로써 오류는 제거된다. 근데 이제 이것으로써라고 할 때 그 이것은 뭐냐면 신의 말씀이죠. 성서를 가져다 대고 수십 많은 성서하고 들어맞지 않는다. 그럼 오류가 돼버리는.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시신학과는 달리 철학에서는 이렇게 기계로부터의 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정당한 자료로서 앞에 나왔잖아요. 이센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논변을 제시해야만 그것이 정당하게 배제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 책의 번역본 20페이지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물음들에 대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철학들의 역사는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죠? 철학의 역사는 이제 거기서 끝. 그런데 여러 철학적 문제에 대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가 답변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답변을 철학사에서 읽었어요. 철학 고유의 일은 이러한 문제들 자체에 필수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한 답변을 판단한다. 음미하는 거죠. 음미하는 거. 프리풍,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철학으로서의 철학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 계시신학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죠. 그래서 계시신학을 연구하는 책들 이렇게 읽어보면 좀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읽기엔 좀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중세 철학을 그냥 안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한 다음에 곧바로 근대로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세 철학도 분명히 이 질성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중세 철학도 계시신학이 아닌 철학의 역사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 계시신학은 어떻게 보느냐 21페이지 있는 것처럼 신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begging the question에 우리를 범하고 있죠. 근거가 뭐냐? 내 말이 근거야. 그게 근거가 뭐야? 계속해서 자기 말을 가지고 뭐죠? 젤브스 레플렉션, 자기 회귀의 오류에 빠져있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참이야 라는 식의 철학자의 말은 반대되는 진술을 잘못이라고 배제할 수 없고 참이게끔 하는 것이 그의 말에 배한되는 모든 오류를 배제하는데 올바르게 상정하고 그 문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당하게 다루는데 성공해야 반대 의견이 배제된다. 이게 철학적 논변이고 신학적 논변이라고 하지 않죠. 신학적인 것은 그냥 속된 말로 질르는 거죠. 말을 질르는 거죠. 선포하기만 하는 것이죠. 선포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송은 자기가 토마스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철학을 토마스주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반론이 곧바로 나올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 이제 질송은 토마스주의자이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철학에서의 논박, 철학적 논변을 제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 이 문제를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바탕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은 이제 탐구방법론하고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질송이 참고적으로 거론한 플라톤의 데아이테토스, 필레보스, 파르메니데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권, 그리고 플라톤 이후에 아카데미의 학파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건 뭐 심각하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거 잠깐 다음 시간에는 또 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생각나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